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예, 앉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규례,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더 배우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제목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만찬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주로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하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서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먼저 8장 말씀을 보면 그 8장 10절에서 11절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이 간음한 그 여자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붙잡혀오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에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관련해서 뭐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뭐 모든 걸다 보진 않았고, 그 박노천 목양자님이 예전에 그 요한복음 강의할 때그 요한복음 8장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때 이제 목양자님이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이제 그때는 그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을 심판자로 또 예수님을 변호자로 하는 그런 구도에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달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박성수 형제님께서 2021년 2월 28일에 또 복음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을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만찬과 관련해서 뭐 아주 밀접하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만찬을 또 보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보려는 것은 아니고, 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 이 여인을 고소하는 자들과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가, 8장 이제 1절에 보면 올리브산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항상 그러셨듯이 이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 근거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 뭐 출애굽기 20장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 죽이는 거는 뭐 그때 죽이는 방법은 많이 없었잖아요. 예, 제일 이런 경우에 죽이는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삥그 둘러서 그 여자는 가운데 있고 삥 둘러서 돌을 딱 들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모세는 이 여자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고소하고 또 처벌하고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들의 그 목적은 이 여자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여인의 죄를 묵과한다면, 만약에 묵과하셨다면, 이거를 완전히 모른 채 하시고 묵과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율법을 어기시는 분으로서 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본인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냐 이러면서 고소를 하겠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시고 돌로 치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고 또 죄인들과 죄송합니다. 세리들의 친구로 오신 분이라는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대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 이제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꼭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을 꼭 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도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이제 글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다그쳐서 묻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이제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불법한 이 여자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로서 이 여자를 지금 처벌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예수님을 옭아맬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당신이 율법보다 더 크냐 이걸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인과 예수님 앞에서 소위 판단자, 심판자로서 서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 안에서 심판을 다 한 거예요. 그냥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조차 심판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조차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마음 안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죄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율법을 올바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은 맞다. 여인이 죄를 지은 건 맞다라고 지금 언급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고소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러나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여기서 고소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여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여인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그 여인만이 아니고 돌을 들고 있는 당신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돌을 들고 있는 당신들 그리고 고소하고 있는 당신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이 너희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이 죄가 죄라는 걸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죄만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너희들 또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제외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여인의 죄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사람은 가늠한 여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전에 여인의 죄,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인의 죄에만 몰두하죠. 여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까에만 생각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여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제 주의 만찬, 이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의 연속선상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좀 잠깐 이제 제쳐두고 우리 일단 그 유월절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이제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그 종노릇 하고 노예로 살았잖아요. 물론 이제 400년 동안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데려오시는 그 이제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보내기 싫어서, 내보내기 싫어서 모세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내려진 재앙이 있었죠. 몇 가지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졌는데요. 이 10가지 중에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제 9가지가 보면 이제 물이 피로 바뀌는 거, 또 뭐 개구리 심판, 뭐 이, 파리, 질병, 독종, 불과 우박, 메뚜기, 흑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9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 날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제 그 유월절에 장자를 그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이제 죽이는 그 재앙이 이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열 가지 재앙이 한 가지씩 내려질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들이 이렇게 이집트에 쏟아질 때, 심판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은 아유 봐라,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다, 이러면서 이집트인들을 하나님 편에서 아주 큰 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릴 때 보면, 아홉 가지 재앙까지 내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는 그 재앙을 쏟아붓는데 이스라엘 그 고센 땅,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거봐라, 너희들은, 이집트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의인들이야. 아마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아홉 가지 재앙만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아홉 가지는 지금 그 이집트의 모든 이집트에 거기만 이집트에만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은 좀 특별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 전체에 내려진 재앙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 이스라엘은 열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 재앙을 피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집의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두면 심판자가 지나갈 때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이 그들을 넘어간 거죠. 이것이 유월절, 예, 이게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인 거잖아요. 예. 예, 이집트에 내려진 이 마지막 심판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열 번째 재앙.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은 의롭고 이집트는 죄인이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홉 가지 재앙만 봤을 때는 마치 이집트만 죄인이고 이스라엘은 의인처럼 보여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보면 열 번째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전체 고센 땅까지 포함돼서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심판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만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 안 받아도 되는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 의인인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신 것일 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만 건져주셨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봤죠. 하나는 제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언급하신 내용, 그리고 유월절 열 가지 재앙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봤습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만이 죄인이고 이들의 죄만 너무 커서 용서할 수가 없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구나. 아, 저 사람들은 참,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마치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여기고 의로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만을 안심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이것으로 안심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에 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고소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 그리고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번에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느끼게 됐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 또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거기서 또한 이집트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이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깨달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긍휼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저는 거기까지 생각했죠. 주님, 제가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그런데 주님의 긍휼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정말 지금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으시고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홉 가지 재앙이 떨어졌고 이제 열 가지 재앙이 떨어졌을 때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 이집트 그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물론 주님이 긍휼을 베풀으셨지만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제 심판이 다 끝났으니까 이집트는 이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까지 내려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나 괘씸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서기관과 지금 여자를 고소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대상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오랜 동안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빨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것까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뭐였냐면, 아, 주님 이제 됐습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아, 저 예수님을 고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제 빨리 주님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제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이집트,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저 이집트를 주님이 이제 오셔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 안에 그것이 간절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보이셨어요. 주님은, 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이집트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빨리 오셔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저 악한 사람들을 빨리 좀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 마음이 틀렸다는 걸 보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빨리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도대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은 비록 악한 죄인일지라도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려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악하게 보여도 주님의 눈은 한 영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저나 여러분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 악한 사람들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빨리 심판해 달라고, 죄인을 빨리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함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만찬에 참여할 때, 이 만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빨리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그들의 입장이 있었고 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우리 지체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